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핌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산을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의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가 어딘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세세한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한 지명은 지금 아 여기다 곧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 거예요. 3000년 전, 3500년 전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데도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동네 이름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그 동네 이름 중에 사라진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기가 거기다 여기가 거기다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어딘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세한 지명이 등장하면서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일종의 등기부 대장 같은 거예요. 왜 우리도 어느 땅이 누구 소유며 어느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다 등기부가 있어가지고 그거 떼보면 주인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에 보면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세한 지명 또 경계가 이게 남쪽, 동쪽, 북쪽, 서쪽 경계가 어디냐 하고 하는 것을 선을 다 잘 그어주는 이유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논쟁을 벌일 필요 없이 여기가 이 지파 땅이다. 여기는 이 집안 땅이다. 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걸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난해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사람이 생활의 터전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업, 실직 이거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안식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안식을 깨뜨리는 모든 죄악들 또 모든 불의들 그거를 대항할 줄 아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배 부르다고 자기 문제 없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그 안식 생활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그 죄악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전쟁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항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실업 실직이 늘어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로 빈부격차가 켜지는 빈부격차가 커져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입이 적다. 그런 세상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도 잘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도 먹고 살기 어렵다. 그거는 사회 구조와 질서가 어그러진 거죠. 그런 사회 구조와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배 골지 않고 누구든지 서럽지 않고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가족대로 나눈다고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는 왕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시대였어요. 소수의 어떤 부자들,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시대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소유권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본문이 말씀하는 소유권을 정말 자기 것으로 주장하려고 그러면 믿음과 헌신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 모든 땅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비를 뽑아서 소유권은 다 하나님이 분배를 하셨지만 내가 제비 뽑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내 것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제비 뽑은 땅을 정말 내 것으로 주장하려면 싸움을 해야 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헌신을 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 내가 복이 있는 거죠. 그 복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배운 것이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요셉이 대단한 것이 믿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없었던 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거를 누가 누리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책망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아니고 처음에는 믿음도 약하고 흔들리고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 낳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난 거죠.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을 때나 아니면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이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세월 지나갈수록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 갈렙 이야기를 읽었는데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주장. 어떻게 40대 장년하고 85세 된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힘이 같겠어요? 그거는 제가 어제 이거는 믿음의 힘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난 거죠. 이게 80이 됐는데 믿음이 쪼그라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져 가지고 더 확신을 가지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요, 아주 위험한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미엘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리앗 세벨이라. 세세와 아이만과 달미엘은요 아낙의 소생이라 그러는데 아낙의 소생은 그 시대 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다 그러잖아요. 이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의 골리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같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다. 그런데 할아버지 85세 먹은 할아버지. 근데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갈렙도요. 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온니엘이 사사기에 나오는 처음 사사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사 온니엘 때는 그나마 영향력이 있었을 때고 이때는 그야말로 젊을 때 이 갈렙이 왜 악사를 현상금으로 내걸였겠습니까? 왜 상품으로 내걸였겠습니까? 기리앗 세벨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선봉에 서서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죠. 이 싸움이라는 것이 항상 마술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누군가 선봉에 서서 돌파구를 열고 아니면 뭐 전쟁 이야기할 때 왜 막 이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막 하고 뭐 성문을 열고 뭐 이런 어떤 선봉에 선 장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싸움의 선봉에 서가지고 뭐 돌파구를 열어주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갈렙의 야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도 거둘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쟁이 수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수월하지 않았는데, 수월하지 않았지만 앞장서서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지파 중에는 갈렙이고 갈렙의 싸움 중에는 이 온니엘이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뒤를 재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여호수아도 그냥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냥 떡고물 다 챙긴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 여호수아도 나가서 갈렙처럼 싸우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11장에 보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지위와 신분이라는 거는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남들 일 시켜 먹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떡국물만 챙기는 그것이 아니고 앞장서 선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이제 요단 동편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땅 차지한 거는 이미 읽은 바가 있고 그거는 모세가 준 거고 아홉 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편에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읽는데요. 그 이야기가요. 13장부터 21장까지 나와요. 길게 나온다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이 아홉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간단히 끝나지 않고요. 길게 나와요. 그런데 긴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는 유다 지파 이야기하고 요셉 지파 이야기예요. 모든 지파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나머지 지파는 뒤에 찔끔 나오고 제일 길게 나오는 이야기가 유다 지파 이야기와 내일과 모레 주일까지 묵상할 요셉 지파 이야기예요. 근데 왜 아홉 지파 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이야기만 그렇게 길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파였거든요. 제일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갈렙 같은 사람이 뭔가 믿음으로 행동해가지고 돌파구를 여는데요. 이 요셉 지파는 지지부진, 뭔가 이 믿음의 헌신이 잘 없고 힘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보여줍니다. 뭔가 자기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는데도 헌신하지 않고 이것저것 제기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면에 힘이 없어도 믿음으로 헌신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라합 같은 사람이고 갈렙 같은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뭐 가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만 믿음으로 헌신해서 승리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큰 영광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앞장서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말만 해요. 말만. 그리고 정말 필요한 헌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갈렙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정말 영향력 있는 어른인데요. 자신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뭔가 돌파구를 열어놓으면서 어떤 승리의 물꼬를 튀어내는 사람이 이 갈렙 같은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헌신, 이런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공동체가 복을 누리는 거죠. 누가 복을 누립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요. 믿음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 믿음으로 앞장서서 헌신하는 일꾼, 앞장서서 말만 하고 영광만 얻으려고 하고 떡부스러기만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돌파구를 열어서 내 믿음 덕분에 남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흥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